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 6절 말씀입니다. 두 절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에녹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6절에는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창조주가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는 그러한 고백 정도에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떤 한 인간이 그가 창조한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함께 하는 시간을 기다려주고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희락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고양이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가 하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정말 사랑스럽고 우리를 찾아요. 기다려요. 그래서 어떤 때 그 개를 관찰해 보면은 하루 종일 그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눈을 맞추고 있으면은 그 눈길을 하루 종일이라도 접촉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애완견을 키우는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친척들이 죽었을 때 울지 않던 사람들이 그 자기 개가 죽으면 그렇게 슬퍼하고 심지어 장례식 비용이 적지 않은데 장례식까지 치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람을 지었었어요. 대부분의 인류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예배하거나 그분의 법을 즐거워하거나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그 세상을 지배할 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기다리는 한 인간을 발견했어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 큰 희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에녹이 살고 있던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대략의 그림을 묘사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은 홍수 오기 전에 세상을 그리고 있지만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 몇백 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양상의 도덕적인 타락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심이 정면으로 거부되어졌고 많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악한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때에 이런 인류 가운데 보석과 같은 한 존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대신 죄악을 좋아하는 세대 가운데 죄악 대신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한 인간을 발견해요. 그 그 에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에녹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특별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그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호의를 나타내기를 원했을까? 호흡 있는 모든 사람이 통과하는 죽음의 과정을 생략하는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죽음의 경험을 스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진입하도록 허락하는 특권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대화하며 매일 함께 걷곤 했다. 하루는 서로가 대화에 몰입하여 에녹의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까지 걷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왔으니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자. 사람의 상상이지만 이 내용이 공감이 갑니다. 에녹의 이름이 나오는 창세기 5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흙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숨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 순간, 죽는 순간 생명 없는 육체만 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류의 운명입니다. 방금 읽었던 21절, 24절 구절이 나오는 창세기 5장에는 3절에서 31절까지 아담부터 노아 10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반복된 표현이 발견돼요. 5절에 보면은 아담은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절에 보십시오. 그 두 번째는 셋,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에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4절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17절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20절 에녹의 아버지 야렛입니다. 그 아버지 그도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는 것이 필연처럼 공식처럼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반복됩니다. 어김없이 진행된 그 삶과 죽음의 사이클이 에녹에 와서는 멈춥니다. 23절 24절에 보면은 에녹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상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다시 삶과 육체적 죽음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27절 보십시오. 무드셀라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는 것이 현실이에요. 죽음의 사이클. 그런데 유일하게 에녹에 와서 예배적으로 중단됩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 인간의 숙명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은 인간에게 닥친 저주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도 건너뛸 수 없는 하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인류의 숙명입니다. 전 인류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거부해 보려고 시도는 합니다. 그래서 중국 진씨 황제 같은 경우에는 죽지 않는 풀을 구하기도 했고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죽음을 회피하려는 노력은 무수히 시도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글의 기술 이사이기도 한 사람인데요. 구글의 브레인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이 신빙성을 가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2045년이면 죽지 않는 인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2045년. 즉 인간이 죽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수십억 개의 미세한 나노 로봇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 노화를 막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45년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구글의 전략팀에 있는 이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의 말이 맞다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야 돼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상식이 된 한 번 죽는 경험을 초월하는 최초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인류의 암울한 현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함을 우리는 봅니다. 한순간 땅에 발을 딛고 있다가 다음 순간에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모습을 감추는 기이한 인생이 에녹에게 일어났습니다. 장차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거대한 사건의 예표적인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의 생애는 다른 사람의 생애와 무엇이 달랐을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5절에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요?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답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평범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들이 태어나면서 65세 때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드셀라를 낳은 후 자녀가 태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특이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6세, 5세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나는데 희한하게도 그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고 무드셀라가 죽는 바로 그 해에 홍수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밀착 동행을 해요. 300년 동안.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고 그의 할아버지가 살아있고 그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위의 할아버지 세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혼자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가 에녹입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 노아의 홍수가 세상을 덮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에녹은 65세 때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300년 동안 지속되고 365세 되던 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동행의 성공입니다. 이 동행, 함께 걷기는 사전적 의미로는 길을 같이 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잠시 질문해보죠. 어떻게 하면 길을 같이 갈 수 있을까? 어떤 조건이 맞을 때 동행이 가능할까? 아모스 3장 3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죠. 길을 걷는 두 사람의 뜻이 다를 때 동행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함께 3주간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해봐요. 음식이나 숙박 취향이 다를 때 여행이 힘듭니다. 여기에다가 한 사람은 카페나 길거리 사람들 풍경 이런 것들을 막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활동적으로 다양한 박물관이나 뭐 고성 오래된 건축물 막 땀 흘리면서 찾아서 사진 찍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동행이 깨집니다. 이 동행의 조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취향에 맞추든지 그래야 여행 일정이 잡히고 즐거운 여행이 시작돼요. 한 사람은 바다로 가고자 하고 한 사람은 산으로 가자는 의견이 나오면 여행이 안 되죠. 누군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방향이 정해졌을 때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의견과 뜻을 중심으로 여행의 방향을 정해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보통 돈을 많이 낸 사람, 어떤 가정에 보면 목소리 큰 사람, 아니면은 늘 무조건 아내 의견대로, 아니면 남편 의견대로 하는 거에 동행해 누구의 의견과 뜻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질문을 바꿔서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동행을 지속했을까? 아니면 에녹 자기 중심이었을까요? 그들의 대화가 에녹이 자기 의견과 주장을 계속 펴고 하나님은 옆에서 들으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동행이었을까?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자신의 의견과 뜻이 하나님의 의견과 뜻을 이겨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데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의견과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견과 뜻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때가 많아요. 나의 의견과 뜻과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힘들어요. 동행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에녹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의견과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자주 물었을 것이며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구했을 것이며 그러한 것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왔을 때 경청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들, 그것을 에녹은 옳게 여겨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추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삶은 나 자신의 소견대로 살기에 참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쉽지 않습니다. 동행이 힘듭니다.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직면한 도전과 전쟁을 잘 묘사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길가에 뿌려진 씨, 바위 위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잠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7절에 보면은 앞에 길가 바위 위, 여기는 우리가 그렇게 해당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것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7절에 들으는 세 번째 시입니다. 들으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가시덤불은 땅에 심겨진 씨가 더 이상 열매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씨가 떨어져서 자라기 시작해요. 근데 위에 가시가 덮여 있으니까 이만큼밖에 못 자라는 거죠. 쭉쭉쭉쭉 자라서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3-4m 돼야 되는 무슨 식물이 30cm 정도 자라고 막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시덤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14절이에요.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주님과의 동행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헬라에 보면은 이 이생의 소유격은요, 재물과 향락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생의 염려와 이생의 재물과 이생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해요. 이 세 단어를 잠시 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이생의 염려, 헬라어로는 이렇게 발음됩니다. 메림나. 이 메림나라는 염려라는 이 단어는요,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뭔가가 들어오면 지금 그 전에는 하나가 되어있던 생각이 갑자기 분열이 됩니다. 그것이 걱정의 형태로, 불안의 형태로, 두려움의 형태로 발전되어요. 그것이 염려예요. 메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분열되어서 주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향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행을 놓칩니다.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로 마음이 분열되었을 때 동행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생의 재물과 부요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까라는 확신 가운데 부요를 추구합니다.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 구절은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옳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보통 영어로는 streetwise 길거리에서 준 그 지식이 지혜가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라는 확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 그것이 너무 강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맞아요. 소유 재산이 불어나는 것 진정한 삶의 누림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림과 역행할 때가 진짜 많아요. 소유 재산이 늘어나면서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소유 재산이 늘어나면서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희한하게 어려울 때 넉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가 없어져요. 마음껏 쓸 수 있을 만큼 돈 때문에 기도 안 하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혹시 기도하십니까? 저주를 초청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가도 좋겠습니다. 그만큼 채워주십시오. 아니요. 그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족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부족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축소되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제까지 동행의 형태를 취했던 그 부족과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재물의 부요는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부요를 추구할 때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동행을 방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향락입니다. 쾌락. 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시대에 우리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을 극대화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볼 것이 너무 많죠. 들을 것이 넘쳐나고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유튜브라든지 유료 회원이 되면은 그냥 한 6개월은 나의 눈길을 묶어둘 수가 있습니다. 게임에 빠지면 더 심각하죠. 하나님과의 동행, 게임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100%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거짓말. 그 사람 보여주세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공식화했는데요. 게임 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병원에서 나가기 위해서 병실에 불을 질렀어요. 병원을 탈출한 후에 그 아이가 어디서 발견되었을까요? PC방. 이것은 30대, 40대, 50대, 60대에게도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아이들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청소기 하나를 교체하려고 해도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요. 시간을 이렇게 드립니다. 좋은 거 고르려고, 가성비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너무 다양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들인 후에야 하나를 선택해서 구입합니다. 유튜브에도 눈길을 줘야 하고 영화도 봐야 하고 신제품 구입에 리뷰 읽으면서 꼼꼼히 비교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할애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잠시 머무는 통과 지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이게 신앙 승리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통과 지점이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이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어요. 삶의 불안, 걱정, 사로잡힌 사람들, 소유, 재산, 늘어나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오감만족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 아까 주님과 동행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희한하게. 세 번째 시프렌자 부유에서 세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에 제대로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통과 지점으로 확신합니다. 그것이 살아 있어요. 그러면 승리로 이어져요. 이것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키위입니다. 뉴질랜드 국적을 가진 키위가 한국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자기 집 오클랜드로 귀국할 예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출발해서 홍콩 공항을 거쳐서 오클랜드에 도착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비행기 편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비행기 편이 없어서 홍콩을 거치는 것을 이제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인천 출발, 홍콩 공항 스테이, 네시안 스테이, 그 다음날 오전에 오클랜드 도착하는 그런 일정이에요. 그 중간 지점인 홍콩을 그 통과 공항을 우리는 트랜짓 에어포트라고 합니다. 인천에서 홍콩에 머무는 잠시 머물러서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합실에 그 머무는 그 승객을 또 트랜짓 패신저, 통과 여객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홍콩 공항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대기했다가 4시간 뒤에 출발할 거예요. 홍콩 공항에 머무는 이 시간 동안 화장실 가고 듀티프리 면세품 사고 커피 한잔 마시고 신문 보고 잠 좀 자고 한 4, 50분 전에 베이징합니다. 내편 오클랜드로 가는 승객은 몇 번 게이트로 지금 오시라고 탑승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지금 이 홍콩 공항 이스테이 했던 것을 신문 보는 거 가지고 가는 승객이 있어요. 버려요. 커피샵 버려요. 다 버리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에요. 통과 지점이 아니라 홍콩 공항이 아니에요. 그 대합실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에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녹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는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 지금 우리의 몸이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음을 통과하면서 썩게 될 이 육체가요. 죽지 아니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임재 앞으로 이동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도 살고 있었고 할아버지도 살고 있었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 셋까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를 다 제치고 그들 이 땅 가운데 두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요. 이 에녹의 마지막 모습은요.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예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녹의 마지막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휴거에 대한 그림자에 적혀 계십니다. 에녹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았지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눈길을 주면서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이러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고 이것이 성공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다 다음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 주님은 계속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땅의 것에만 눈길을 두고 있지 않는지. 친구와 대화할 때 친구가 열심히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설명을 하고 있어. 근데 나는 다른 걱정이나 다른 생각이 사로잡혀서 듣지 않을 때가 있죠. 이것이 반복되면 그 친구가 알아챕니다. 그리고 전화 안 해요. 그 동행을,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을 보라, 이런 것을 추구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 많은 시간 이 주님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듣는 척만 하고 지나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을 의식하지 아니한 채 지날 때,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주님 하면서 그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삶의 패턴을 아는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게 그의 나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지수가 높아져요.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신앙적 정신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시대에 많은 의견과 소리가 있지만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의견과 그분의 뜻을 존중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동행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과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동행할 때 나의 삶이 완성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애써서 추구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녹이 부럽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에녹이 추구했던 그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희락이 되고 우리의 맨날의 취미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도와여 주셔서 에녹이 발견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함께 동행하는 데서의 오는 그 희락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보호해 주시옵시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를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일어나 주십시오.